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리비아 내 수니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리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이 리비아 시리테에 있는 ISIL을 향한 정밀 공습을 실시했다며 이번 공격은 ISIL 격퇴를 원하는 리비아 통합 정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시르테는 ISIL의 거점 도시로 2011년까지 리비아를 통치했던 무아마르 카다피의 고향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은 리비아가 두 정부로 갈라진 이후 시르테 일대로 세력을 넓혀왔습니다. 미국이 시르테 내 ISIL을 상대로 공습을 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리비아 통합정부의 파예즈 사라지 총리는 현지 방송에서 미군 전투기가 ISIL의 근거지를 정밀 타격했으며 큰 타격을 입혔다고 발표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큰 나라는 작은 나라들을 괴롭혀선 안 되며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의 영자신문인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항해의 자유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국제사회 규칙과 규범에 뿌리를 둔 지역 질서를 지키고 있다면서 이것만이 공동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명확하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 내려진 결정인 만큼 이 판결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결정에 중국이 반발하고 미국이 배후에 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 그 지역에서 미국의 활동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면서 미국은 지난 60년간 아시아 태평양 지역 동맹국 및 동반국과 함께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BS 뉴스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는 46%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후보의 39%보다 약 7%포인트 높았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주 각각 42%로 동률을 이뤘지만 클린턴 후보가 4%포인트를 더 얻은 반면 트럼프 후보는 3%포인트를 잃으면서 새로운 결과를 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호감도 면에서 36%를 기록해 31%에 그쳤던 지난주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호감도 역시 56%에서 50%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의 호감도는 31%로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 당국이 태풍 니다의 접근에 대비해 태풍경보 2단계인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태풍 니다는 2일께 중국 남부 광둥성 부근을 통과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황색경보에 이어 채 하루도 안 돼 태풍경보를 주황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광둥성과 후장성, 하이난성의 해안가, 그리고 광시장 자치구 지역은 강풍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태풍 니다는 필리핀 해안을 지났으며 홍콩의 금융 중심지도 강타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중국은 지난 6월 1일에 발생한 자연재해로 800여 명이 목숨을 잃은 가운데 니다는 중국을 관통하는 네 번째 태풍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중국에는 태풍으로 인해 42만 명의 이재민과 함께 10억 달러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미국에서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1일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당초 4명에서 10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는 모두 플로리다에서 자생하는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29일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4명의 환자에게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이 남미와 캐리비안 지역을 여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지카 긴급대응팀을 플로리다주에 투입했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신생아의 소들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지아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광장의 진행을 맡은 조은정입니다. 2016년 8월 2일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의 30%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연좌제로 감금됐다고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밝혔습니다.
독수용소는 혁명화 구역하고 원래 완전 통제 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최근에 그 혁명화 구역이 없어졌다라고.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탈북자들이 증언했습니다. 북한 선수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북한의 리용선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VOA에 밝혔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의 30%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연좌제로 감금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감되기 전 이들의 거주 지역은 함경북도와 평양시, 량강도 순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10명 중 3명은 연좌제를 이유로 수감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북한인권정보센터가 최근 발간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근무자, 수감자 및 실종자 임명사전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와 수감 추정자 1,258명의 죄명은 연좌제 365명, 한국으로의 탈출 시도 132명, 불평 불만 등 말 반동이 102명, 불법 월경 72명 순이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1970년대에 연좌제 비율이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당시 10명 중 5명 정도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연좌제 적용을 받아 관리소에 수감됐다는 분석입니다. 연좌제 수감자는 80년대엔 40%, 90년대엔 35%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2000년대 들어선 한국으로의 탈출 시도가 21%, 연좌제는 16%였고 2010년대엔 연좌제가 31%, 한국으로의 탈출 시도가 20% 순이었습니다. 연좌제는 범죄자의 가족이나 친척에게 연대적으로 그 범죄의 형사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한국에선 1980년에 공식 폐지됐지만 북한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또한 북한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가 수감 전 거주했던 지역으론 함경북도가 47%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으며 평양시와 량강도, 평안도 순이었습니다. 이들의 성별은 남성이 61%를 차지했습니다. 이번에 북한 정치범 수용소 근무자로 확인된 51명은 모두 남성으로 경비대원이 51%로 절반이 넘었으며 보안원 30%, 개호원 8% 순이었습니다. 의사와 교사 등도 한두 명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이 같은 조사 결과가 2015년 한국에 입국한 천여 명의 탈북자 설문조사와 100명에 대한 추가 심층조사, 그리고 기존의 센터 측에 보관된 자료 중 구체적 인물정보 확인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센터 측이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 자행되는 인권범죄와 관련해 가해자인 수용소 근무자와 피해자인 수감자의 명단을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침해자 제재 명단을 발표한 것처럼 이번 명단 공개는 북한인권범죄자들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센터 측은 아울러 한국에서 정치범 수용소로 알려진 북한의 관리소는 한번 수감되면 죽어서도 나올 수 없는 완전 통제구역과 일정 기간 수감 후 출소할 수 있는 혁명화 구역으로 나뉜다며 한 개 관리소의 수감 인원은 5천 명에서 많게는 5만 명까지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거 15개 이상 존재하던 관리소들은 점차 통폐합되어 2016년 현재 남아있는 관리소는 평안남도 개천 14호 관리소와 함경남도 요덕 15호 관리소, 함경북도 화성 제16호 관리소, 함경북도 청진 제25호 관리소 등 4~5개 정도로 추정됐습니다. 함경북도 회령 제22호 관리소는 폐쇄됐으며 평안남도 북창 제18호 관리소는 해체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함경남도 요덕 제15호 관리소는 출소가 가능했던 혁명화 구역을 없애고 관리소 전체를 완전 통제 구역으로 만든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인권정보센터 임순희 실장의 설명입니다.
독수용소는 혁명화 구역하고 원래 완전 통제 구역이 나눠져 있었는데 최근에 그 혁명화 구역이 없어졌다. 라고 그 추정이 되고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한국으로 와서 북한 인권 또 그 정치범 수용소 관련된 증언이 많아지면서 북한이 이런 부분을 좀 많이 부담스러워하고 국제적인 어떤 압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혁명화 구역 자체를 없애고 완전 통제 구역으로 돌린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지난달 배포한 북한 인권 실태와 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수감자들이 수용소 폐쇄와 이전, 그리고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박 등으로 과거 15에서 20만 명에서 절반가량으로 감소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의 대북 인권단체인 북한 정치범 수용소 피해자 가족협회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가 최근 미국을 방문했습니다. 정 대표는 미국 정부 당국자들과 민간단체 관계자들을 만나서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했는데요. 정 대표로부터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담의 이현철 기자입니다.
정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난 29일이었죠. 이곳 워싱턴에서 국무부 관리들을 만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얘기들 나왔는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 노체인이 하고 있는 북한 정보 유입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지금 연대별로 북한의 정보 유입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한 지금 최신 기술로 보내고 있는 드론을 통해 가지고 북한으로 보내는 방법, 컨텐츠 내용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들 반응은 어땠나요?
뭐 여러 가지 반응이 있었는데요.
네.
대북 제재 관련 부서에서 나온 분들은 우리가 지금 현재 보내고 있는 태블릿 PC가 사실은 그게 고가가 아니고 저가인데 아주 저가인데 태블릿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고가로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이 대북 제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제기했고요.
네.
그리고 컨텐츠 내용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이야기했는데요. 저희가 컨텐츠를 그 어떤 방법으로 북한의 중간 간부들을 겨냥을 해가지고 보내는 컨텐츠를 기존에는 뭐 여기저기 컨텐츠를 우리가 얻어서 보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것도 아니면 또 자체로 만드는 방식으로 이런 걸 했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뭐 국영 방송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에서 컨텐츠를 무료로 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북한에 그 정보를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고 최근에는 드론 무인 비행기죠. 이 무인
그렇죠.
비행기를 이용해서 그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언제부터 이 드론을 이용하셨고 또 어떻게 이용하고 계신가요?
드론은 작년 5월 초부터 드론을 이용해서 북한에 보내고 있었고요.
네.
왜냐하면 드론을 보내게 된 계기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부터 엄청난 단속을 해가지고 탈북이 용이하지 않고 또 탈북이 용이하지 않다 보니까 불법으로 중국으로 일명 밀수라고 하죠. 도망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처음에는 600이 됐다, 바로 1000만 원 됐다, 작년부터는 1600만 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이 도저히 우리가 맞출 수가 없어가지고 언론에서 나오는 드론 택배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그때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또 드론으로 하다 보니까 효과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드론은 우리 날씨 조건이나 바람이 좋으면 언제든지 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드론으로 보내면 빠르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정말 여러 방면으로 엄청 우리가 많은 양을 보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마련된 거죠.
네, 여러 가지 장점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주로 북한에 드론을 통해서 보내는 정보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북한이 아닌 그 외에 다른 국가들, 다른 사회에서 사는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는가, 일상생활이 어떤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 드라마를 보낸다면 드라마를 보면 북한 주민들이 대부분이요. 드라마 배경, 저 바탕에 깔린 내용을 보면 솔직히 북한에서는 뭐 삼겹살을 한번 구워 먹자고 해도 정말 한 6개월 벼르고 한번 먹을 정도 그 정도지만 한국에서나 드라마를 보면 먹고 싶으면 가 먹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북한 주민들한테는 남한이 엄청 동경이 대상이 되고
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삶이 왜 이런가 하는 걸 돌이켜보게끔 하는 게 목적이었죠.
네.
그런 콘텐츠를 많이 보냈고 또한 헐리우드 영화를 많이 보냈는데 헝거게임이라든가 매드맥스 이런 영화를 보면 그 어떤 독재자에 의해서 생명도 마음대로 좌우지하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주민들이 정말 어떤 때는 그 소감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가 사는 거나 똑같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한 북한의 중간 간부들을 겨냥해가지고 당신들이 인권유린 행위를 이렇게 하면 아니면 자비를 베풀면
네.
나중에 그 어떤 용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의 신들러 프로젝트라든가 그런 것도 있고 또한 북한 주민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못하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생겼고 그다음에 뭐 유럽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한국의 예능 프로그램인 꽃보다 할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 보게 되면 예능이지만 유럽 여행 갔다 오는 거 뭐 프랑스 파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하여튼 전 세계로 다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네.
그걸 보면서 북한 주민들이 한마디로 자기가 직접 가지 않아도 뭐 눈으로 봐서도 만족 대리만족이라고 하겠죠.
네.
그런 걸 할 수 있게끔 보내주고 하다 보니까 많은 인식 변화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네, 드론을 이용해서 이제 북한 내 특정 지역에다가 이런 정보를 보내실 텐데요.
네.
북한 내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고 있나요?
네, 우리는 살포의 원칙에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살포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살포하게 되면 신고가 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위험해져가지고
네.
지금은 살포 아니고 배송의 원칙에서 정확한 한 사람한테 배송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지인한테 어떤 장소에 뭐 얼마씩 갖다 놓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또 그걸 가지고 큰 시장에 가가지고 시장에 솔직히 USB나 SD카드를 마음대로 판매는 하지 않습니다.
네.
내놓고 팔진 못하고 그냥 암시장이죠. 있다고 하면 보고
네.
돈 받고 넘겨주고 그리고 다시 연락을 안 하고 뭐 이런 방법으로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확산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그 미국 정부 당국자들 또 북한 인권 운동 단체들 이런 분들 그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현장에서 직접 활동하시는 활동가로서 북한에 정보 전달하는 게 왜 중요하다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북핵의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북핵이 위험하다고 생각했지 아직 북한이 그 어떤 외부 정보를 보내는 중요성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북핵이 북한에서 핵무기를 만들고 하는 것이 북한이 근로자들이 하고 관리를 하는 것도 북한이 물론 간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북한 주민입니다. 근로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사람들의 의식 변화를 가져오면 그게 핵무기가 씌어질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더 많은 우리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예전부터 더 많은 콘텐츠를 주입시키고 했더라면 절대로 북핵이 위협이 될 수가 없었는데 조금 방임한 부분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그냥 뭐 외부 정보를 놓고 정말 당신들이 그 어떤 19세기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런 뭐 자체적으로 생각하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북한 정권이 끝장날 수도 있죠.
앞으로 뭐 어떤 계획 갖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아마도 저희가 지금 뭐 교육계 단체라든가
네.
아니면 여러 단체들이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또 약속을 했고
네.
또 아마도 어떤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현재는 석 대 드론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아마 몇십 대를 가지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이 보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북한도 그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바쁘신데 여러 가지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대북인권단체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로부터 무인비행기 드론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보내는 활동에 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인터뷰의 이현철 기자였습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인근 지역 주민들이 원인 모를 병에 시달리고 있다는 탈북자들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함경북도 길주읍 주민들은 핵실험장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저수지를 식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에서 활동 중인 탈북자 단체인 통일비전연구회가 최근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근처인 함경북도 길주군 출신 탈북자 13명과 건강에 관한 면담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 탈북자들은 건강 이상을 직접 겪고 있거나 이상 증세를 호소하는 이웃 주민들을 자주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통일비전연구회 최경희 회장의 설명입니다.
당사자들은 저 인터뷰했던 그 본인들은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아프고 그리고 이제 그 메스꺼움을 많이 느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미각 이렇게 맛을 잘 모르겠다고 하네요.
북한 당국은 가장 안전하게 지하 핵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고 주민들은 핵실험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3차 핵실험이 진행된 뒤 지난 2014년 한국에 입국한 40대 탈북자는 2013년쯤부터 이유 없이 살이 빠지고 두통에 시달리는 등 까닭모르게 아픈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핵실험을 세 차례 겪고 지난해 탈북한 50대 여성도 3차 핵실험 직후인 2013년 5월쯤부터 갑자기 냄새와 맛을 잘 느끼지 못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지난 2010년에 2차 핵실험 뒤 길주 지역에서는 시력 저하와 불면증에 시달렸다거나 늑막염과 급성 결핵에 걸렸다는 사람이 늘었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치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최경희 회장입니다.
잘 먹으면 병이 낫겠지 하고 이제 그 잘 먹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약을 그냥 스스로 써보고 있는데 낫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점쟁이 점치는 집을 찾아다니면서 점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점을 보면 이제 귀신병이 걸렸다.
길주읍은 핵실험장이 있는 풍계리 만탑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한데 모이는 지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탈북자는 길주읍 주민 대부분이 핵실험장에서 12km 떨어진 남석 저수지를 상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핵 전문가들은 지하 핵실험 직후 외부로 방사능이 유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방사능이 핵실험장 인근의 지하수와 토양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면접조사에 응한 길주군 출신 탈북자들은 한국에 입국하고 난 뒤에야 핵실험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풍계리 주변 지역 주민들의 핵실험 영향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할 수 없다고 1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말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풍계리가 주요한 군사적인 지역이기 때문에 군사정보사항입니다. 공개된 자리에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러나 풍계리 주변 지역 북한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핵실험의 영향은 계속 확인해 보는 사항이라고 말해 북한 당국의 잇단 핵실험의 안전성이 한국 정부의 관심 사항임을 내비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올 상반기 한국 외교안보부처 공무원 등 수십 명의 이메일을 해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빈번해진 북한의 사이버 위협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검찰은 북한 해킹 조직으로 추정되는 단체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외교 안보 부처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전자우편 해킹을 시도해 이 가운데 상당수의 계정 비밀번호가 유출됐다고 1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해커들이 외교부, 방위산업체, 대학교, 유명 포털 사이트 등으로 위장한 27개의 정보 수집 사이트를 만들어 전자메일 계정을 탈취하는 수법을 썼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보 사이트를 개설한 뒤 이 사이트에 보안 담당자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비밀번호가 유출됐으니 확인 바란다는 내용의 전자우편을 보내 피해자가 가짜 비밀번호 변경창에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했다는 겁니다. 범행 대상은 국방부와 외교부, 통일부 등 외교안보 부처 공무원과 출입기자, 북한 관련 연구소 교수 등 90명이며 전자우편 계정에 접근해 56개의 계정 비밀번호를 빼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해커들이 전자우편을 통해 오간 각종 비밀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해킹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국가기밀자료가 유출됐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보수집 사이트를 개설하는 업체와 범행에 사용된 중국 선양 인터넷 주소와 수법이 과거 북한 해커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과 같아 북한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했습니다. 해커들의 표적이 된 한국 외교안보 부처들은 기밀 유출 여부에 대한 자체 조사를 벌이는 한편 북한에 대해 사이버 위협을 중단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외교안보 부처 공무원의 이메일을 해킹하는 것 자체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엄중한 도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러한 행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교안보 부처들은 이번 사건으로 부처 내부망이나 공무원들의 업무용 전자우편 계정이 해킹당한 사례는 아직 확인된 게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직원 한 명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상용 전자우편이 해킹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유출된 문서는 개인 자료일 뿐 공문서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당국자도 해킹 시도 대상자는 현역 군인 두세 명으로 기밀이 유출된 것은 없다고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일부 직원들이 상용 전자우편을 외부에서 쓰면서 해킹을 당한 것 같다며 사무실 내에선 상용 메일을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당국자들은 외교안보 부처의 내부망이 외부망과 분리돼 있어 직원들의 상용 이메일이 해킹됐다고 해서 내부망에 있는 기밀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압박이 강화되면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갈수록 빈번해지고 다양해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임종인 전 청와대 안보특보입니다.
북한의 그 핵위협보다 지금 더 효과적인 것이 사이버 위협이고 이 사이버 위협을 위해서는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고급 정보들을 갖다 해킹해 나가는 것이 첫 번째 어떤 발판이기 때문에 이러한 해킹 시도는 앞으로도 더욱 증가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부형욱 박사는 북한이 그동안 국제사회의 대북 압박에 불만을 품거나 자신들의 대형 도발을 전후한 시점에 사이버 공격을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며 한층 철저한 대비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가깝게는 4차 핵실험을 볼 때도 전후해서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는 점, 이런 것은 이번 그 외교안보 공무원에 대한 이메일 해킹 시도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는 전조가 된다고 봅니다.
지난 2013년 한국의 주요 방송사와 금융기관 등을 상대로 한 320 사이버 테러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이어 3차 핵실험을 한 직후 발생했습니다. 같은 해 청와대 홈페이지를 해킹해 변조한 6.25 테러는 남북 당국회담이 무산된 뒤 그리고 2014년 한국 수력 원자력 해킹 사건은 유엔의 북한 인권 의제 논의라는 국제사회의 제재에 이어 일어났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두만강 유역의 다국적 관광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포럼이 오는 9월 중국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는 남북한이 함께 참여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국 지방정부가 주관하는 동북관광포럼이 오는 9월 13일 지린성 훈춘시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인 이 회의는 지린성과 훈춘시 당국이 주관하며 두만강 유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관광산업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지린성 훈춘시 정부는 29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번 동북관광포럼에 중국, 러시아, 한국, 몽골과 일본과 북한 대표가 참석한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는 해당국 정부 관리와 전문가 학자 그리고 관광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합니다. 두만강 유역에서 북한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린성은 해당 지역의 관광산업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만강 하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세 나라가 국경을 접하고 바다와 연결돼 있을 뿐 아니라 철도와 항만시설이 갖춰져 있어 관광과 경제협력의 중심지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에 열린 제3회 동북관광포럼에서는 두만강 유역 북중러 관광 책임자들이 다국적 변경 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두만강 국제관광합작구 건설 계획을 선보이고 이를 정력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의 핵심은 두만강 삼각지역에 중국, 러시아, 북한 세 나라가 각각 일정한 면적의 땅을 내고 이곳에 관광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관광합작구는 세 나라가 공동 관리합니다. 한편 지린성 정부는 올해 이 관광합작구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국경 관광상품의 개발을 강조하면서 북한 접경 두만강 유역을 둘러보는 하루짜리 관광상품을 개발했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중국 훈춘과 북한 라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관광 노선이 등장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훈춘시 관광국과 러시아 민영기업 라선시 관광국은 지난 7월 19일 여객선과 차량으로 훈춘 라선 블라디보스토크를 연결하는 관광 노선을 운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월부터 시작되는 이 관광 노선은 중국인 관광객들이 훈춘에서 육로로 라진항까지 이동하고 여기서 배로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합니다. 관광객들은 현지 관광 뒤 다음날 새벽 라진항으로 돌아오며 이 노선에는 북한의 망경봉호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김정우입니다.
북한이 2018년 한국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대회에 참가하는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체육 교류를 재개하기 위해서라도 남북한 간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 선수들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고 북한의 리용선 조선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이 밝혔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29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세계가 바라고 민족이 바라는 일인데 조건만 갖춰진다면 참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자신이 북한 당국의 입장을 대표할 위치에 있지 않다면서도 통일에 이바지되는 일인데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참가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으니 빨리 마주 앉아 무엇을 전진시키고 걸림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말이 오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주도의 국제 태권도 연맹 총재를 겸하고 있는 리 부위원장은 현재 오스트리아 빈의 국제 태권도 연맹 본부에 주재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희범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은 최근 한국 매체들과의 인터뷰에서 올림픽의 인류라면 다 참여해야 할 권한과 의무가 있다며 평화올림픽이라는 원칙 아래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의 북한 참여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꾸준하게 거론됐으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으로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논의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은 상태입니다. 리 부위원장은 체육 교류 등을 계속하자는 게 북한 측 입장인데 남한에서 문을 닫고 만나지 않는 것이라며 우선 앉아서 얘기해야 속마음을 알고 타협을 할 방도도 생길 텐데 전혀 마주보지 않겠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리 부위원장은 또 북한 주도 국제 태권도 연맹 시범단이 내년 한국 무주에서 열리는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앞서 남북한이 각각 주도하는 두 태권도 연맹은 2014년 8월 상대방 경기 교차 출전과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의향서를 채택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준희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지난 2월 국제 태권도 연맹의 무주 방문 의사와 관련해 큰 잘못을 저질러 놓고 그것을 호도하려는 움직임의 일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는 북한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자제를 할 필요가 있는 잠정적인 중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의 결핵과 간염 환자들을 위해서 영양사를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1년 동안 북한에 140만 개 이상의 영양쌀을 제공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에 본부를 둔 국제구호단체 Stop Hunger Now는 최근 북한에 57만여 명분의 영양쌀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웹사이트에 올린 세계 각국 지원 현황에서 7월에 북한에 지원한 영양쌀을 포함해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총 140만 개 이상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영양쌀은 흰쌀과 콩, 비타민 등 23가지 영양소가 첨가돼 있으며 죽을 만들어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영양쌀은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이 지원하고 있는 북한 내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환자들에게 제공됩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은 미동부 노스캐롤라이나주 블랙 마운틴에 본부를 둔 대북지원단체로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 요양원 등 북한 내 29개 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서 스톱 헝거 나우는 지난해 5월 조선의 그리스도인벗들의 요청에 따라 영양쌀 28만 5천 명분을 북한에 보내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었습니다. 스톱 헝거 나우의 줄리 샤베인 식량지원 담당관은 앞서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영양 상태가 좋아야 약도 잘 듣고 병을 빨리 치료할 수 있다며 영양쌀이 결핵 간염 환자들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When you have good nourishment, that enables medicine to work better. It enables people's bodies, their immune systems to fight an illness.
지난 1998년 설립된 스톱 헝거 나우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레이의 본부를 두고 전 세계 구호 단체와 협력해 영양쌀과 의료품, 생활 필수품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금까지 아프가니스탄과 부룬디, 캄보디아, 중국 등 74개 나라에 2억 7천만 개 분량의 영양쌀을 지원했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최근 라오스에서 열린 아세안 지역안보 포럼에서 중국과 북한의 외교 장관이 만나서 화기애애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악화된 북중 관계가 다시 개선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중 관계는 북한의 핵실험을 기점으로 냉탕과 온탕을 오가고 있습니다. 2013년 2월 중국 시진핑 체제의 공식 출범을 앞둔 시점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더욱이 친중파로 알려진 장성택이 그해 12월 처형되면서 이후 양국 간 고위층 교류가 끊기는 등 냉기류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10월을 전후로 잠시 훈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중국이 북한 노동당 창당 70주년 기념 열병식에 류인산 중국 상무위원을 보내며 관계 개선을 시도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분위기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12월 12일 북한 모란봉악단이 예정됐던 베이징 공연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귀국하며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2016년 1월 6일 북한은 중국의 계속된 경고를 무시하고 4차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중국 외교부 화춘잉 대변인은 4차 핵실험이 이루어진 당일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지키고 상황을 악화시키는 어떤 행동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화 대변인은 북한으로부터 아무런 사전 통보가 없었다는 점도 확인하면서 불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동의하에 강경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안이 통과되면서 양국 관계는 다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관계 회복을 위한 시도는 이어졌습니다. 지난 6월 초 북한 리수용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2박 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해 김정은 위원장의 구두 친서를 시진핑 주석에게 전달했습니다. 시 주석과 리 부위원장은 20분 동안 회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리수용 부위원장의 방중에 지난 5월 열린 북한 노동당 7차 당대회 결과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당시 한국 언론들은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포함한 고위급 교류, 또 경제적 지원 요청 등 대북 제재 국면을 타개하려는 것이 북한의 주된 목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주석이 리 부위원장을 만난 것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동아시아를 둘러싼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 구도에서 북한을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한국세종연구소 이성현 박사입니다.
중국의 관점에서 보면 북한이라는 것은 중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지금 전략적인 체스 게임을 미국하고 벌이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필요하고 유용하고 조금 더 거래도 가능하고 미국하고 중국이 남중국해를 벌이고 있는 체스 게임 또 베트남을 둘러싸고 친구 뺏기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핵실험하고 나서 관리가 좀 사이가 좀 안 좋아졌는데 우리 식구도 좀 관리할 필요가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은 제가 볼 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 이후 중국과 북한 간의 전략적 화해 분위기는 다시 연출됐습니다. 지난달 25일 동아시아 국가연합 연례 외교장관 회의가 열렸던 라오스에서 북중 외교장관이 2년 만에 만났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회의장 밖으로 나와 리용호 외무상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이며 취재진을 향해 서로 악수하는 포즈를 취했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한국 취재진이 북중 회담장 안으로 들어가 취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양국 간의 우호를 과시하려는 듯했습니다. 모두 발언에서 왕이 부장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고 리 외무상은 양국 친선을 강화 발전하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전날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왕이 부장은 윤병세 외교장관을 전혀 다른 분위기로 대했습니다. 왕이 부장은 한국의 사드 배치와 관련해 최근 한국 측 행위는 쌍방의 신뢰를 훼손시켰다고 성토했습니다. 중국이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북한에게 한층 유화적인 모습을 연출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또 사드 문제로 인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중국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입니다.
대북 제재를 이제 한국이 기대하는 수준으로 성실하게 안 할 것은 거의 분명하고 한국 정부가 좀 섭섭해할 수 있을 정도로 북중 관계가 가깝다는 걸 보여주려고 할 거고 미국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워낙 미국하고는 경쟁하고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지키는 뭐래 레토릭은 계속하면서 실제로는 사실상의 그 대북 제재는 상당히 그 진정성이 없는 한국이나 미국이 보기엔 진정성이 없는 제재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지만 북한의 핵보유국 주장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가 단기간에 실질적으로 개선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입니다.
북중 관계가 멀어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북한 핵개발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중국의 기대에 미칠 수준의 핵 문제에 관한 진정성이나 전환적 태도를 보이지 않는 한 북중 관계가 접근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북한이 핵 도발이든 장거리 로켓 발사든 무력 도발을 계속한다면은 국제사회에서 지켜보는 눈이 있기 때문에 책임대국 이미지를 고려했을 때 중국이 북한을 포용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최근 조성된 북중 간의 화해 분위기가 실질적인 변화로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북한의 또 다른 도발로 다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주 서울에서는 청소년 통일 100일장 대회가 열렸습니다. 한반도 통일 시대의 주역인 청소년들이 통일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입니다.
제12회 통일문화예술교류 종합대전
7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 제15회 청소년 통일 100일장 전국대회 본선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청소년 통일 100일장 대회는 북한 청소년에게 보내는 편지쓰기와 통일염원 그림 그리기 전국대회인데요. 글을 써보고 그림을 그려보며 통일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보게 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를 주최한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의 정경석 총재입니다.
제15회 청소년 통일 100일장 전국대회 행사로서 금년에 15년째 시행하는 행사입니다. 그 내용은 이제 그 청소년들이 이제 북한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쓰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통일염원 그림 그리기. 그 다음에 또 기행문 쓰기, 뭐 만화 그리기, 서예, 동시 읽기 등등등 해서 종합대전에서 이제 합동으로는 좀 시상식을 하는 날입니다. 요즘에 그 청소년들이 주로 이제 워드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필로 써서 실제로 지금 오고 가지는 못하지만 그런 의지를 이렇게 북한에 전달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통일을 원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이제 메시지도 보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기초로 해서 나중에 이제 교류가 된다면, 뭐, 남한 청소년들이 북한으로 이제 수학여행을 기쳤다고 할 수도 있고, 또 북한 청소년들이 남한으로 수학여행 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거를 사전에 이제 통일 준비 차원에서 이런 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에 있는 전국 학교와 해외 한인 학교의 33,673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예선을 거쳐 본선을 치르고 이번에 시상식을 진행했는데요. 130명의 청소년들과 19명의 우수 지도교사들 그리고 11개의 우수 지도기관이 상을 받았습니다. 청소년 통일 백일장 대회의 수상자들입니다.
그림 그려서요. 나라가 분단되어 있으니까 큐브를 그리고서 통일을 맞추자는 뜻으로 그림을 그려서 상을 받았어요.
편지 쓰기 부분에서 동상 수상했습니다. 북한 친구들에게 학교 생활 등등 우리의 문화 이런 것들을 북한 친구들은 잘 모를 법한 우리들의 문화를 설명하는 글로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북한의 학교 생활은 또 어떤지가 너무 궁금합니다.
백일장 하게 됐는데요. 제 진로 얘기도 쓰고 북한에 관한 생활도 물어보고 그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도 썼어요.
서서울 생활과학고에는 통일관이라는 따로 시설되어 있는 그 건물이 있는데 건물에서도 북한에 대해서 많은 걸 배우고 또 통일쌤이 따로 계시는데 그 쌤 수업에서도 많은 걸 배워서 수업 시간에 쓴 통일 편지로 이렇게 수상을 받게 되었어요. 통일관에서 배우는 수업이 있는데 그 수업에서 북한에서는 학교에서 몇 년이 다니는지 그런 걸 배우는데 그런 내용을 알게 돼서 제가 느낀 바를 쓰면서 북한 친구들이 놀러 오면은 이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쓰고 편지를 써서 수상을 하게 됐어요.
또한 제2회 통일박람회 2016과 전국 각 학교에서 시행한 기행문 쓰기, 만화 그리기, 사진 촬영, 창작음악, 동시짓기, 사행시 쓰기, 서예 등 7개 분야에 제12회 통일문화예술교류 종합대전 시상식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저는 만화 부문에서 수상을 하게 됐는데 한반도를 호랑이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호랑이 자체를 대한민국으로 표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분단되어서 호랑이가 위험하다는 것을 나타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만화도 그리고 글도 쓰고 사진도 찍으면서 통일 관련 문화를 직접 만들어 나가는 기회가 됐는데요. 대회 참가자들이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작품을 완성하면서 작품을 감상하는 사람들 사이에 통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했습니다.
만화를 거기에 접목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걸 그리면서 좀 더 통일에 대한 마음을 더 고취시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이 뭐지 친구들이 많이 힘든 걸 알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많이 힘든 걸 알게 되었고 빨리 통일이 되어서 같이 지냈으면 좋겠어요.
한편 대회를 주최한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은 앞으로도 청소년통일백일장 전국대회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고요. 통일과 남북청소년교류를 위한 청소년교육자료를 개발 보급할 예정입니다. 남북청소년교류연맹의 정경석 총재입니다.
곧 우리가 이제 입상자 모험지를 발간해서 배포를 할 겁니다. 하는데 금년은 뭐 1월 달에 이제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로 인해서 남북관계가 전면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 의지를 이렇게 갖고 있는 걸 보면은 반드시 그 통일이 빨리 다가오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우리 남북청소년 교류연맹 명칭과 같이 그 마지막 목표인 그 남북청소년 간의 교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남북청소년 교류가 된다면 또 그런 그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다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 번호 1번을 누르신 후 지역 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인 2일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에는 비가 오다가 낮부터 점차 그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5도에서 25도, 낮 최고 기온은 23도에서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양은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흐리고 오전에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27도. 황해도 해주 흐리고 비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3도, 낮 최고 기온은 29도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흥은 구름 많겠습니다. 최저 22도, 최고 26도. 함경북도 청진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21도, 낮 최고 26도가 되겠습니다. 강원도 원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26도. 양강도 해산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8도가 되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2016년 8월 2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진행의 조은정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 보내드립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군이 리비아 내 수니파 무장 조직 ISIL을 겨냥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피터 쿡 미 국방부 대변인은 1일 리비아 정부의 요청에 따라 미군이 리비아 시르테에 있는 ISIL을 향한 정밀 공습을 실시했다며 이번 공격은 ISIL을 격퇴를 원하는 리비아 통합 정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공습은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애쉬턴 카터 국방장관과 조셉 던포드 합참의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뤄졌습니다. 시르테는 ISIL 거점 도시로 2011년까지 리비아를 통치했던 무아마르 카다피의 고향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은 리비아가 두 정부로 갈라진 이후 시르테 일대로 세력을 넓혀왔습니다. 미국이 시르테 내 ISIL을 상대로 공습을 가한 것은 처음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겨냥해 큰 나라는 작은 나라들을 괴롭혀선 안 되며 각 나라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일 싱가포르의 영자신문인 더 스트레이트 타임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남중국해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은 항해의 자유와 분쟁의 평화적 해결 등 국제사회의 규칙과 규범에 뿌리를 둔 지역 질서를 지키고 있다면서 이것만이 공동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상설중재재판소의 판결이 명확하고 법적인 근거에 의해 내려진 결정인 만큼 이 판결이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대통령직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경쟁자인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CBS 뉴스가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클린턴 후보는 46%의 지지율을 얻어 트럼프 후보의 39%보다 약 7%포인트 높았습니다. 두 후보는 지난주 각각 42%로 동률을 이뤘지만 클린턴 후보가 4%포인트를 더 얻은 반면 트럼프 후보는 3%포인트를 잃으면서 새로운 결과를 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호감도 면에서도 36%를 기록해 31%에 그쳤던 지난주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호감도 역시 56%에서 50%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트럼프 후보의 호감도는 31%로 한 주 전보다 3%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인정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달 31일 미국의 TV 시사 프로그램 디스 위크와의 인터뷰에서 그 문제를 검토할 것이라며 자신이 듣기로 크림반도 주민들은 우크라이나보다는 러시아와 함께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같은 주장은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점유와 병합에 반대하는 바락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군사 위협에도 불구하고 미군과 한국군은 다음 달 연례 합동 군사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게 될 것이라고 에릭 패닝 미 육군 장관이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를 방문한 패닝 장관은 지난달 30일 AP통신에 미국은 한국과 수십 년간 합동 군사훈련을 수행해왔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패닝 장관은 또 이 같은 훈련이 한반도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당국이 태풍 니다의 접근에 대비해 태풍경보 2단계인 주황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태풍 니다는 2일께 중국 남부 광둥성 부근을 통과할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이에 따라 지난달 31일 황색 경보에 이어 채 하루도 안 돼 태풍경보를 주황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태풍의 영향으로 광둥성과 후장성, 하이난성의 해안가 지역은 강풍과 폭우가 예상됩니다. 미국에서 모기에 물려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1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플로리다 주 정부는 1일 지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가 당초 4명에서 10명이 추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염자는 모두 플로리다 중에서 자생하는 모기에 물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달 29일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는 4명의 환자에게서 지카 바이러스가 검출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이들이 남미와 캐리비안 지역을 여행하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 백악관은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지카 긴급대응팀을 플로리다주에 투입했습니다. 지카 바이러스는 신생아의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함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은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단파 7460, 11990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211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Washington.